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절 한독하지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예배 자리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어질 말씀의 은혜들이 듣는 자의 삶으로 잘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낯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휴가 중에 템파에 달리 미술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스포츠 경기장이나 놀이동산은 몇 번 가봤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술관 도착하는 때가 다 됐는데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제게 뒤편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왜 가요? 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 때문에 미술관, 박물관에 몇 차례 간 적은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마다 저도 여기는 왜 갈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 기억이 떠올라서 흠칫 놀라기는 했지만 차분히 진정하고 대답했습니다. 유명한 화가래 미술관 방문도 한 번쯤 필요해 해보는 것도 좋아 라고 그리 대답했습니다. 사실 미술관 가보고자 한 작은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유긴 한데요. 20대 때 유럽에 배낭여행 갈 기회가 있어서 파리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르쉐 미술관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오르쉐 미술관은 반고우나 마네나 모네 뭐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이 세계적으로 전시되어져 있었던 아주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당시 신학교 남자 동기들과 두 명과 배낭여행 중이었는데 그 많은 그러한 작품들이 있는 미술관 관람 채 두 시간도 걸리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술에는 여전히 문외한이지만 그때는 더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회되는 겁니다. 아, 참 대단한 작품들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무심히 보고 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곳에 자주 가면 그래도 나중에는 좀 친숙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만들어주지 못했다가 이번 휴가 때 마음 먹고 한번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리의 작품이 너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라서 그런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랑 집사람은 우리는 중세 미술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연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명한 작가라고는 하는데 작품을 보면서 아니 왜 저걸 굳이 저렇게 표현했지라는 생각만 자꾸 많아졌고요. 아빠 여긴 왜 왔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말이 내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유익했던 감상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졌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 이제 문자가 찍히면 그 문자를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림 옆에 있는 설명을 사진 찍어 번역해놓고 보고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좀 파악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서 저 설명은 뭐래? 라고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몇몇 그림들에서는 이 작가가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싶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설명을 읽고 그림을 보니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잠시 아이들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작가가의 의도를 아는 것이 미술품 관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좀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다음번에 이러한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거든. 방문지에 전시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 미리 조금은 알아보고 가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들 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해됐습니다. 세상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의 의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세상 어떠한 작가보다도 제일 훌륭하고 대단한 작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 초반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인간은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할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요. 이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 단어가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만드신 바라의 헬라어는 포이에마라고 말하는데요. 이 포이에마의 본래의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작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도 이 포이에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포임입니다. 여러분 포임이 무슨 뜻입니까? 시이지요. 뭐 어떻게 이 포이에마에서 이 포임으로 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서의 이 단어적 파생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포이에마의 뜻은요 사람이 무엇을 만든 것에 그 의미가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입니다. 사람 만든 것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에도 이 똑같은 단어 포이에마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모두가 다 경탄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세상 어떠한 작품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걸작품처럼 지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들, 창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찬양할 때에 어떠한 방법이 제일 잘 어울릴까요? 오늘 마치 짜맞춘 것처럼 성가대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것이 제일 어울리겠습니까? 아무래도 시만한 방법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에서 포임으로의 그 언어적인 발생이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자로서 또 하나님과 작품으로서의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말 다 대단하게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과 비교될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또 생기도 불어넣어 주셨더랬지요. 다른 피조물의 창조 과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대단하고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대단한 인간의 창조. 그래서 바울도 본문에서 그런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걸작품처럼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그리 지금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감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 번역들 몇 편에서는 그런 의도를 매우 잘 반영해 놓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높은 기술 솜씨라고 뜻하는 워크맨십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NLT 성경에서는 걸작이라고 뜻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 2장 10절 초반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 심리를 의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초반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데에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진 사람, 인간. 그런데 인간은 곧 그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고귀함을 버립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택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스스로 택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모든 영적인 고귀함들과 영원한 것들을 다 한 번에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떠안았을까요? 죄의 결과인 사망만 떠안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불리우기에는 죄로 너무나도 부끄러워진 인간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작품들에 대하여서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만드신 것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존귀한 존재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자 하십니다. 인간이 죄로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운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전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기쁨과 안식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큰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된 하나님의 인간 재창조의 과정으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전의 것은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것 존재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의 이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간 첫 창조에 아주 위대한 권능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로 거듭난 재창조의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구절인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주님은 당신의 소유로서 그 고귀한 작품을 스스로 포기한 인간을 예수님 보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셔서 재창조해 주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공들 도자기 빚는 거 보셨습니까? 일반인 눈에 보였을 때는 뭐 멀쩡하게 생겼는데 도공의 눈에 보였을 때 티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다른 데 팝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뜨려버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셨는데 스스로 그 위치를 포기했으니 하나님 포기하셨어도 됐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들이 설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그 과정과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조금은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시 또 한번 살려주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에 맞는 작가의 의도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네 삶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수로 재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요, 스스로 무너진 인간을 재창조하신 이유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삶에서 맺어내어질 결과들, 영적인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하는 것 보기를 하나님은 너무 소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미가서 6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삶에서 행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그것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하셨습니다. 비단 이 일만이 아니고요, 성경 내에 쓰여진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겠지요. 주님이 당신의 피조물 인간들에게 바라셨던 선한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선한 일이 기준이 되어서 나타낼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주의 심판 때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해진 일들로 서게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함께 읽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이유, 명령, 분명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0절을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당신께 돌아왔었을 때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때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미리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 예비하고 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서 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재창조하셔서 너희를 만나게 하셨는데 너희의 사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예수께 돌아온 자들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전 주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움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여전히 끈질긴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조금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인 것을 세상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잘 행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주님 준비하고 예비해 주셨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구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요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리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그리 생각해 가고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왔던 어떤 청년의 그 착각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게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더더욱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본문 10절에서도 나오고요. 13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존재로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존재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과정은 꼭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란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 우리 하나님 주신 적 절대 없으시다. 성경은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돼야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 예수께 속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 모든 것, 내 권리와 생각들 다 주께 맡기고 주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 어떤 사람도요 우리 예수께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은 본 서신서의 주된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주변의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대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정확하게 예수 밖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소망도 영적인 바람 하나도 없던 채 살아가던 불쌍한 인간들 그게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라고 11절 12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당신들이 변했다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 영접하여서 세상 가장 쓸모없었던 인간들, 하나님의 고귀하게 만들어주셨으나 스스로를 죄로 더럽힌 인간들. 그런데 예수 믿어 이제 깨끗하게 되어 여러분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여러분 완전히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전혀 상관없고 매우 인생 멀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주께 속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한 형제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때를 함께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오는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려면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장 멀었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주님 안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13절 바울이 이리 말하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처음 인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죄 씻음, 죄 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누구라도 예수께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토록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죠.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님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감사함으로 예수 우리 안에 모셔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요, 믿는 자의 변한 가치들과 목적에 대하여서 이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원래 이런 것들을 전혀 얻지 못할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택한 족속이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거룩한 나라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께서 한 땀 한 땀 귀하게 만들어주신 벌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토록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내 본연의 모습 찾을 게 아니라 예수 영접지 못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본연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 찾아갈 수 있는 기회, 복음과 예수 전하여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헛되이 한 우리였으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전히 당신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또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믿음의 인생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